1절부터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무엘상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수베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재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린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린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브린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이 시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는지 또한 어떤 모습으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하는지를 살폈습니다. 또 듣고 배웠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주일 말씀으로 사무엘서를 같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주님, 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응하게 하셔서 오늘날 그 지리적 시간적 거리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응답받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과 신앙이 없다는 것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의 차이입니까? 성경을 읽고 안 읽고의 차이입니까? 기도하고 안 하고의 차이입니까? 물론 그런 것도 차이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은 더 이상 인생의 얘기가 내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인생과 이 세상과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변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인생과 역사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발견하고 인정하는 게 신앙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된 이유로는 내 인생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 인간의 역사가 사람의 이야기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 그 모든 중심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리고 때로 감동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고 인정하는 삶, 그게 신앙인의 삶이죠. 따라서 우리가 내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 이 인간의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지 않았으면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성경을 읽든 안 읽든 기도를 하건 안 하건 전혀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면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인가, 어쩌면 교회가 그때나 지금이나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될 것인가,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의 태도, 거듭난 생명의 그런 자연스러운 발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오늘 우리가 다시 이 사무엘서를 펼치는 까닭, 그리고 사무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경청하고자 하는 이유는 비록 3000년이라는 시간적 거리에도 불구하고 8000km나 떨어진, 그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일어났던 그 과거지사가 그 당시에도 자기 인생을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했던 사람이, 인생을 자기 중심으로만 해석하고 살았던 사람들 틈새에서 어떻게 살아냈는지, 그때도 인간의 역사를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했던 사람들이, 인간의 역사를 오직 인간 중심으로만 바라보았던 사람들 그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냈는지를 우리가 봄으로서 살펴봄으로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점검해 보자는 것이고, 여전히 우리가 바꿀 수 있다면 그것부터 바꾸기로 결정한 때문에 이 성경을 펼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무슨 성경 공부 자랑거리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남보다 성경을 많이 안다, 많이 읽었다고 무슨 뭐 내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바뀌었냐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읽게 될 스토리는 그렇습니다. 지극히 오래전 얘기고 지극히 멀리 떨어진 얘기지만, 그러나 그 한 가정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를 준비하시고 한 가정의 고통과 탄식과 한숨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으며, 하나님을 중심으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간의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느냐를 보고자 하는 것이죠. 그때도 어두운 시대였어요. 우리 잘 아는 대로 사무엘서는 사사기 이후에 룻기라고 하는 짧은 얘기를 에피소드로 넣고 이어지는 얘기예요. 사사기의 결론은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각자 소견대로 살았더라고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얼마나 사람이 없으면 모압 땅에 있는 한 여인 룻을 들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을 준비했으며,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의 앞길을 예비하는 한 선지자를 어떻게 예비하셨는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은 이 역사를 주관하기 위해서 사람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실 것이며, 사람을 준비하는 하나님과 우리는 어떻게 동역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발견하는 것을 놓친다면 성경 왜 읽습니까? 뭐 때문에 교회 다닙니까? 교회 안 다녀도 잘 먹고 잘 사는데 저렇게 떵떵거리고 저렇게 큰 힘을 가지고 저렇게 탁월한 사람들로 살아가는데 왜 교회를 다니며 왜 우리가 성경을 펼치느냐는 것이죠. 오늘 자, 이 한 가정집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1절부터 2절까지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수베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린나라. 브린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여기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그러는데,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것은 그냥 그 초소가 있는 높은 곳을 말해요. 우리 라마라고 부르죠. 성경에 라마가 많이 등장합니다. 라마는 고지, 높은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별해서 부르기 위해서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풀네임을 이렇게 썼지만, 이 에브라임에 있는 가장 높은 마을을 아마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인데, 엘가나라는 사람은 우리가 쭉 역대상 6장을 찾아보면은 그 족보와 비교를 해보면 이 사람은 에브라임에 살고 있지만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라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압니다. 레위의 둘째 아들 고핫 자손임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레위 지파에게는 땅이 따로 배분되지 아니하고 그들은 각 열두 지파의 땅에 흩어져 살았을 삶으로서 하나님의 신정을 펼쳐나가기 위한 그 레위 지파의 후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오늘날 엘가나라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여기에 살게 되었는지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비록 레위 지파에 속했지만은 에브라임에 살게 된 사람이라는 뜻이고, 그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천시켜 나가기 위해서, 실현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소명을 부여받았지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레위인들의 타락은 그 어떤 지파보다도 심각한 타락을 경험합니다. 우리 사사기에 보면은 레위인의 축첩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첩 때문에 이스라엘 지파가 아주 내전 상태로 치닫게 되고 베냐민 지파가 아예 멸절될 뻔한 위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가 얼마나 타락한 이스라엘 그 정정, 그 상황을 기술하기 위해서 한 레위인, 말씀을 담당해야 할 한 레위인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기록했었고, 오늘 이 엘가나라는 사람도 레위인이면서 문제는 뭡니까? 아내가 둘 있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 당시에 보편적인 생활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첫 번째 아내인 이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데려온 분인나는 아마 자식이 없었기에 데려왔겠죠. 그런데 자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여인에게는 자식이 없고 한 여인에게는 자식이 있어요. 자식이 있고 없고는 그 당시에 얼마나 큰 차이였을까요? 그리고 그 당시에 여인에게 자식이 없다는 것은 인생 전체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임을 잘 압니다. 우리 창세기를 통해서 이미 보았지만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나이 90이 될 때까지 아들이 없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까? 그 집에 이삭의 아내로 들어온 리브가는 20년 동안 또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그리고 야곱이 결혼했던 그 하고자 했던 라헬은 또 아이가 없어서 언니 레아와 그리고 두 종 빌하와 실바까지도 아이들을 쑥쑥 낳는데 본인은 끝내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요셉을 얻게 됩니다. 성경이 이런 얘기들을 왜 기록하고 있냐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지극히 작은 개인사들인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생명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냥 보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목적을 지닌 사람들은 그렇게 애 놓는 게 힘드냐는 거예요. 왜 남들은 그렇게 쑥쑥 잘도 났는데 왜 애가 잘 안 생기냐는 겁니다. 첫째는 생명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굳이 두고 말씀하시고자 하는 까닭이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을 보낼 때 특별히 보내야 할 만한 채널과 그 통로와 그 시간과 그 때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이 원한다고 그냥 그렇게 애가 태어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엘가나 가정에 무슨 뭐 여기도 자녀의 얘기는 동일한 얘기죠. 엘가나란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 이름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나마 다행히도 엘가나는 신앙이 깊은 편이었습니다. 한나는 그레이스, 은혜라는 뜻이에요. 브린나는 뭐 보석, 뭐 보석을 좋아했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그런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 이름을 보면 대충 그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어쨌건 이 두 여인들에게 이런 자식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결국 이 가정이 어떤 분위기였을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살펴보겠지만 한나를 통해서 어떻게 믿음의 아들이 태어나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게 하시는 까닭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기도해야 하는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두 번째 아내를 뺏길 뻔한 사건 기억하십니까? 아비멜렉에게 또 아내를 뺏길 뻔했죠. 바로에게 한번 그렇게 혼이 났으면서도 그때도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지켜주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하여 기도하였더니 아비멜렉 집안에 태를 여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 기도하지만은 우리의 기도는 왜 그렇게 무기력하고 왜 그렇게 응답이 되지 않고 우리의 기도는 무엇 때문에 이 세상을 바꾸기는 커녕 나 자신조차 바꾸지 못하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이 엘가나는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라마에서 나와서 이 실로에 올라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라마는 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한 8km쯤 북서쪽에 있고 그 다음에 이 지금 실로 하나님의 법궤 성막이 있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30km쯤 떨어진 곳이죠. 해마다 라마에서 실로로 올라갔으니까 한 20km쯤 올라가야 되는 곳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자들은 적어도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 세 절기에는 실로에 올라갔어야 됩니다. 빠지지 않고 올라가는 것이야말로 대단한 신앙의 어떤 증거죠. 그래서 엘가나는 늘 레위인이기도 했고 그는 마땅히 실로로 올라갔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제사를 드려갔을 때 엘리라고 하는 전 제사장이 두 아들 홈니와 비누하스에게 제사장 직분을 넘겼는데 이들이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지극히 악하고 타락한 제사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어쨌건 지금 엘가나는 해마다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드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이라도 지켰다는 거예요. 자, 4절, 5절, 6절입니다. 시작.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린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린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자, 제사를 드리고 하면 감사제를 드리고 나면은 제물을 그날 다 갈라 먹습니다. 그러니까 엘가나는 그 브린나와 자녀들에게 고루 제물을 분배하고 한나에게는 갑절이나 주었다고 되어 있지만은 그 원문을 보면 뭐 두 배 주었다는 뜻이 아니라 특별히 생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건 배려심도 깊어요. 신앙심도 있어요. 뭐 두 아내를 얻었지만은 어쨌건 그렇게 뭐 부당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지금 엘가나가 이런 한나를 이렇게 대함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브린나보다 한나를 더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또 오늘 기록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 태를 닫으셨다 이렇게 반복해서 두 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은 한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한나를 통해서 누군가의 생명을 허락할 시기와 방법과 절차를 전적으로 하나님이 결정하시는데 그 모든 과정이 아직 미흡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태를 닫으셨다라고 해석할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고통이다 고난이다 하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없는 것을 저 사람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내게 있는 것이 저 사람에게 없을 때 우리는 고통스러워합니다. 괴로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나는 없는데 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있더라도 저 사람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괴로움이라고 표현해요. 사실은 괴로움의 뿌리는 뭐예요? 부족하다는 것이죠. 내가 결핍감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죠. 왜 나는 없는데 저 사람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핍감이나 부족감의 더 뿌리로 들어간 뭐예요? 그런 마음의 상태를 우리는 시기심이라고 말합니다. 왜 나는 없는데 너는 가지고 있니? 왜 나는 적게 가지고 있는데 너는 많이 가지고 있니? 그렇습니다. 이 시기심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더 우리를 옭아매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를 분노의 길로 치닫게 만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분노나 우리 자신의 어떤 입장을 지극히 합리화하고 지극히 정당화해서 불공정하다, 부당하다라고 주장하겠죠. 그러나 그 뿌리에 들어가 보면 뭐예요? 나는 없는데 너는 왜 있냐는 거예요. 나는 적게 가지고 있는데 너는 왜 많이 가지고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기심의 문제가 사실 사무엘상 전체를 끌어가는 주제예요. 하나님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일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쓸 수가 없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한 인간을 다루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기 위해서, 우리는 고난이라고 표현하겠지만 그 고난의 뿌리에 들어가면은 해결되지 않는 이 시기심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얼마나 인간이 시기심이 많으면 하나님한테도 시기를 하겠어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셔야 합니까? 왜 나는 전능하면 안 됩니까? 얼마나 시기심이 많으면 자녀가 아버지까지 시기를 하겠습니까? 아니, 얼마나 시기심이 많으면 아내가 남편까지 질투하며 시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건 딱 하나, 시기심을 가지고 지배해 왔습니다. 간단한 일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나중에 이제 계속 읽어가면 알겠지만 사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몰라요. 초대 이스라엘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사울의 일생이 갈림길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바로 갈림길 지점이 어디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오는데 그냥 여인들이 창화하여 가로대 노래를 짓는데 부르는데 에?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라. 그때 그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독한, 더 치명적인 시기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거예요. 그는 평생 그 바이러스로부터 치유되지 못합니다. 남의 얘기인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어땠어요? 다윗은 시기심에서 비롯된 분노가 없는 사람이에요. 물론 의분은 있죠. 하나님이 모욕받을 때 그는 골리앗에게 달려갈 만큼 의로운 분노가 있지만 그 자신이 모욕을 당했거나 그 자식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그 자신이 억울한 지경에 빠졌다고 그는 분노하는 그런 시기심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아들 압살롬한테 쫓겨서 기드론 시내가를 건너가죠. 엊그제까지 충신이었던 시므이가 달려와서 말이지 흙먼지를 날리면서 그 다윗을 욕합니다. 옆에 있던 경호실장격인 아비새가 저런 목을 쳐오겠습니다. 내버려 두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지 않았다면 저자가 어떻게 나를 욕하겠니?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선대할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그 국면을 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보십시오. 조금 안 좋은 소리 들으면 다들 파르르 떨고 다시는 그 인간 안 보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하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듣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돌들이 소리를 지르게 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좀 듣기 싫은 소리 좀 듣게 하시면 왜 못 듣습니까? 교회가 좀 비난을 받으면 안 됩니까? 어떻게 하길래 불신자들한테까지 욕을 얻어먹는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까? 저는 이 땅에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 좀먹는 치명적인 바이러스, 이 시기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주 무능한 교회로 전락하고 말 거예요. 아무 능력도 없을 겁니다. 저 옆에 교회는 왜 저렇게 사람이 많이 가나? 저기는 왜 그렇게 큰 건물을 짓나? 그게 시기심이 발동해서 비난의 근거가 된다면 주님께서는 어떤 교회도 교회라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한나에게 갑절을 줄 때 분인나는 시기심에 몸을 떠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왜 아이도 없는 저 여인을 버릴망정 버리지는 못하고 저렇게 갑절식이나 주나, 더 많이 생각하나. 따라서 아이는 많지만은 덜 사랑받는다는 이유로 부린다는 시기심과 질투심에 날마다 몸을 떠는 여인이 되었던 것이죠. 얼마나 괴롭혔겠습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마다 얼마나 가시가 도쳤겠어요. 그래서 7절 8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여러분 이 속없는 남편을 좀 보십시오. 남편들이여 제발 말 좀 조심하십시오. 위로가 안 되는 말이 위로되는 줄 착각하는 게 남자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말이죠. 뭐 말이야 다 좋지요. 틀린 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브린나가 그렇게 격분케 하고 격동케 하고 화를 돋구어서 그냥 눈물을 쏟고 다니는데 너 왜 우니? 뭐 울만한 일이니 그게?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애가 없으면 어떻니? 내가 열 아들보다 낫지. 말은 다 맞는 말인데 이게 다 열을 받게 하는 말들 아니에요. 근데 이게 대부분의 남편들이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다 옳은 말인데 하나도 위로가 안 돼. 그래서 이걸 갖다가 참 보면은 놀랍죠. 사도 바울이 철들고 나서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16절이에요. 로마서 12장 15절 16절. 우리는 옳은 말을 하라고 그렇게 사방에 보냄을 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제발 먼저 공감하라는 거란 말이에요. 아내가 눈물을 쏟고 있으면 가서 손을 잡아주고 같이 울지는 못할 망정 너 왜 우니? 그런 일로 눈물이나 질질 짜고 여자가 왜 그래? 그렇게 울면 집안 꼴이 뭐가 되니?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이 시대 교회가 불신자들과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일지라도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이게 여러분 전도의 출발점이에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는 것, 항상 위에서 내려다봐요. 넌 왜 그러니 도대체? 마치 부모가 자녀를 나무라듯 그렇게 높은 데서 아랫사람 내려다보듯이 그렇게 말하면 아무리 옳은 소리도 안 들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더해. 스스로 지혜 있는 차, 체체한데. 늘 그렇죠. 믿음이 있고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본인은 지혜가 있고 세상은 무지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 태도가 뼛속 깊이 박혀 있어요. 말은 안 해도 표정은 아주 교양스러운데. 그래서 공감할 줄 모르는 대표적인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입을 열어 늘 옳은 말을 하는데 하나도 감동이 없어요. 사랑도 안 느껴지고. 제가 이거 좀 성격 일찍 알았으면 저도 아내한테 훨씬 더 잘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맨날 제가 한수 오해에 있다고 생각을 했죠. 늘 아랫사람이 윗사람 이렇게 무슨 뭐 나무라든 나무라고 말이죠.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사랑은 낮은 데 처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우는 사람하고 같이 울 줄 알고. 이 엘가나가 나쁜 사람입니까? 아니요,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 정도면 썩 훌륭한 남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는 턱없이 거리가 있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많이 사랑한다고 주장하죠. 나는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참 다행스럽게도 한나가 그 사랑에 기대지 않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실로에서 같이 먹고 화목 제물을 나누어 먹었지만은 남편의 위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이 상황에서 한나는 어떤 길로 접어들었냐는 것입니다. 그는 일어나서 기도하러 갔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남편과 부인 앞에서 눈물을 보이고 거기에다가 쏟아놓을 이유가 없다는 것을 결단한 거예요. 난 이제 하나님께 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가겠다. 여러분, 그게 신앙인의 기본적인 자세요. 그게 진정한 변화의 시작이에요. 나는 내 인생에 일어난 이 풀 수 없는 문제들을 그 원인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내 인생의 모든 원인 제공자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 그게 신앙의, 참된 신앙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때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기도 안 했겠어요 그동안? 한나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어요? 나도 자식 주십시오. 나도 부린다보다 애 하나 더 주세요. 라헬이 기도 안 했냐고요.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어요? 기도하다가 안 되니까 라헬이, 예? 남편 야곱한테 대들지 않습니까? 도대체 애 좀 낳게 하라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을 줄 때, 지금 이 한나에게 아들을 줄 때와 같은 상황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나가 바뀌었습니다.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기도가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를 따라 구하는 기도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미묘한 차이를 잘 몰라요, 때로는. 애를 구한다는 것, 그 한 가지 결과만을 놓고 보면 다를 바가 없지만, 그러나 내가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아들을 요구하는 것이냐,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 모든 여자가 아들 낳는데 왜 나는 아이가 없냐고 말하는 그런 동기냐, 아니면은 나는 이 땅에 하나님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낼 아들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여종이니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진심의 변화가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변화를 누가 알겠어요? 본인도 잘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부린나는 한나가 이렇게 기도가 바뀌도록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와 같은 여자예요. 부린나도 고생이 많았습니다. 한나 바꾸느라고 그 악역을 맡아가지고 부린나가 고생한 거예요. 한나의 기도가 바뀌는 순간 부린나는 사라져버리고 없습니다.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이 기도는 서원 기도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뭐 주장하는 기도가 많아요.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기도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조금 뭐 기도가 좀 더 깊어진다 부탁하는 기도예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 다음에 기도가 좀 더 깊어지면 약속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 서원 기도란 하나님께 약속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 아들을 내 아들로 기르지 않고 나실인으로 길러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기르겠습니다. 이 짙은 어둠의 시대에 어디 변변한 레위인 하나 찾아볼 수 없는 시대에 하마터면 베냐민 지파가 사라질 뻔한 이 민족적 내전 상황에서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이 어둠을 밝힐 불을 어디다가 켜실 것인가를 지금까지 찾고 계셨고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 여인이,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드디어 촛불을 켤 때 그 장소, 그 방법을 결정케 하셨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은 내가 평생에 삭도를 되지 않고 그 아들을 나실인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기르는데 제가 허락하시면 제가 쓰임을 받았으면 합니다. 저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 한을 풀고 나도 아들 없는 한을 풀고 남들 보란 듯이 떵떵거리고 살고 불린 날을 그냥 코를 납작하게 하고 엘가나에게 좀 큰 소리 치고 그렇기 위해서 기도를 해왔던 한나가 다 사라지고 하나님과 단 둘이 대면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예수님은 그 어린 마리아에게 그렇게 다가오셔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내가 누구를 통해서 이 땅에 어느 여인의 태를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낼고 결정하셨듯이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그렇게 사람을 찾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한나의 서원 기도가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 오늘 우리는 이 시대의 영적 지도를 아주 압축해서 보여주는 한 제사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이 당시에 이 실로에 올라와서 포도주 먹는 여자들도 많았고 해가지고 이게 사실 취해서 성전에 오는 여자들이 들어 있었어요. 사람들이 남자나 여자나. 그리고 게다가 다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게 이스라엘 기도의 습관인데 입을 우물거리고 소리가 안 나기 때문에 엘리는 눈도 나빠진 뭐 상태지만은 아, 저 여자가 술이 분명 취했구나. 그래서 기도 내용도 들어보지 않고는 가서 포도주 끊어라. 왜 이렇게 와서 술 대낮부터 술이 취해서 이러니?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눈만 흐려진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분면력도 완전히 가버린 사람이라는 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뭐 이 시대에 무슨 뭐 제사장이라고 스스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모습 뭐 그렇겠죠. 뭐 다 뭐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근데 이 엘리를 상대하는 이 엘리의 말을 들은 한나의 대답을 우리가 경청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내 주여 아닙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다 쏟아 놓았을 뿐이에요. 자세하게 얘기합니다.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워낙 뭐 원통한 것도 많고 억울한 것도 많아서 하나님께 다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 한나의 태도는 기도하는 태도와 제사장에게 답변하는 태도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이런 상황이 되면은 뭐야 이거는. 난 지금 죽지 못해서 기도하는데 이 자는 뭐야 지금 와서. 제사장이면 기도 제목이나 물어보긴 하든지. 아니 누구 지금 뭐 골 지르는 거야 지금? 그렇게 한마디 쏘아붙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눈을 안 그러면 입을 닫고 딱 닫고 아래 위로 눈을 치켜 뜨고 내려 뜨고 왜 기도를 방해하느냐는 듯이 외면하고 또 기도를 하겠죠. 비록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린 제사장이고 도대체 사람이 기도하는지 술 취한지도 모르는 이 제사장에게 한나는 또박또박 차근차근 거짓 없이 가식 없이 겸손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일상이에요. 하나님께 제대로 기도를 올려드렸으면은 그 사람은 누구에게든지 하나님께 말하듯 말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들어도 비록 이런 사람한테 한마디 쏘아붙이면 끝날 일이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를 떠나서 일상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 말씀대로 말하는 습관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참 신앙이란 말이에요. 다 하나님한테는 어휘를 골라 쓰지요. 단어 한마디 조심하지요. 그러나 사람한테 형제나 자매한테 그렇게 말하느냐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위선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종교인들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신에게 얘기하는 것과 인간에게 얘기하는 것이 달라도 너무 달라서 그 꼴을 볼 수가 없게 된 것, 그 모습이 바리새인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그런 기도를 싫어하신단 말이에요. 차라리 무슨 세리나 창녀들의 기도를 들을 망정, 종교인들의 기도를 듣지 않는 까닭은 그들은 하나님께 와서는 온갖 미사역으로 화려하게 점잖게 기도하고는 돌아서서 사람 하나 만나면은 사람한테는 전혀 엉뚱한 태도로, 엉뚱한 어투로, 엉뚱한 어법과 단어를 써가면서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 것, 그게 여러분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위선이란 말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말씀드렸던 그 어투나 그 어법 그대로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말하고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신앙이요, 그게 하나님이 바라는 영성이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볼썽사나운 사람들이 되었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불편한 말을 들었건 내게 해코지 않은 말을 들었건 손해가 되고 불합리한 대접을 받았건 그에게 선으로 그걸 갚으라. 그리고 나서 시작되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내 일상의 삶의 연장이 곧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을 대하고 있으면 내 안에는 기쁨이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상태 가운데서 기도가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은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도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능력이요, 기도가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이 되는 이유요. 그래야 그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가 될 것이고 그리고 그 기도야말로 이 땅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가장 소중한 선물과 통로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스러운 기도는 듣지 않으십니다. 사람 앞에서는 그렇게 교만하고 뻔뻔하게 하다가 하나님한테 와서 엎드려서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해봐야 분인나를 치워주지 않아요. 분인나는 끝내 안 사라집니다. 누가복음 18장 6절부터 8절까지를 읽습니다. 주님께서 불의한 재판장을 괴롭힌 과부의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 얘기 결론이 뭡니까? 누가복음 18장 6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어떤 믿음으로 기도해야 도대체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는 것입니까? 밤낮 부르짖는 그 과부의 기도, 절박한 기도. 그래서 재판장도 그냥 성가셔서라도 그 기도를 들어주는데 정말 중심을 담아서 토해내듯 내 전부를 올려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느냐 그 말씀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진실될 때 그 한 여인의 억울한 연약한 여인을 억울하게 만드는 그 악함을 그냥 오래 내버려 두시겠느냐.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런 믿음을 이 시대에 보겠느냐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기도를 드리길래 그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는 기도가 되고 말았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아직까지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감염되어 있는 시기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의 모든 기도의 동기가 시기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기도는 아닌지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왜 구하십니까? 왜 그걸 원하게 되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오셨습니까?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엘리는 그냥 뭐 기도가 끝나니까 평안히 가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기도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해서 보낸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그냥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한 여인에게 술이나 끊으라고 했던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십니까? 당신이나 좀 제대로 기도 응답받으세요. 그런 마음이 들지도 모르는데 지금 한나는 그 말을, 그 능력 없는 제사장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구나로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 믿음을 보겠느냐 이거예요. 오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엘리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지극히 무능한 한 제사장이 내가 하나님이 구한 대로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였더니 가서 먹고, 그동안 못 먹었어요. 먹어보다 토했겠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얼굴에 다시는 근심하는 기색이 없더라. 왜요? 이미 기도는 응답되었으니까, 이미 믿음으로 기도 응답을 받았으니까, 이미 기도가 응답된 것처럼 살기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음식도 같이 먹고 얼굴에 수심이나 분노나 시기심에 찌든 짜증이나 그런 것 없이 지극히 기쁘고도 평안한 일상으로 복귀했으니까, 이게 한나가 기도가 응답된 것을 살아내는 비결이었고, 오늘 이 시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한나가 기도하고 응답받은 줄로 믿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하는 기색을 띄우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도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다면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은 것이요,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은 것은 결코 이루어질 리가 없을 것이요, 그래서 이루어질지 이루어질지 않을지 항상 불안하고 항상 의심이 되기 때문에 기도를 하고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종교인의 취미생활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고 받은 줄로 믿으십시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무슨 기도를 하든지 기도를 하시고는 믿은 줄로 받으시면, 믿은 줄로 그렇게 일단 기도가 이루어진 걸로 믿으시고 받으시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5장 14절 15절입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얻은 줄을 알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암울한 시대에, 이 흑암의 시대에, 이 짙은 불안과 분노의 시대에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세상을 바꿀 줄로 믿으십니까? 우리의 기도가 내 인생뿐만 아니라 역사를 바꿀 줄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기도하고 믿은 줄로 믿고 받은 줄로 믿고 근심하는 빛이 더 이상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같이 그냥 인사하고 오늘을 마칩시다. 근심이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응답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응답된 줄로 믿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오늘 그렇게 주님께 믿음 없음을 부어주옵소서,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서 하나님께 간절히 자녀에게 귀신을 쫓아달라고 왔던 사람이 하나님 하실 수만 있다면, 주님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아이가 나을 줄로 믿습니다. 아니, 할 수만 있다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믿음 없음을 부어주셨던 그 믿음 우리에게도 오늘 부어주옵소서. 믿음대로 기도하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시기심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오늘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원하시는지 주님 우리가 알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듣지 않는 까닭,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대적이 사라지지 않는 까닭, 한나가 아무리 기도해도 브린나가 사라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했을 때 하나님 브린나를 치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대적들 때문에 묶여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대적에게 묶여서 다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억울한 일을 겪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대적으로부터 풀려나서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믿음의 걸음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가 적들에게 묶여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훨훨 날아오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날아오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에서 기어다니는 교회가 아니라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시기로부터도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분노로부터도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든 교만으로부터도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다시 한번 이 교회에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차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기도를 올려드릴 때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믿음을 부어주옵소서. 믿음으로 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믿음으로 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